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드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 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집착에 가까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행동을 고자질하던 이기적인 채색옷의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신분에서 한순간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요셉은 이전에는 형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인의 인정을 받는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건장한 요셉을 유혹하며 자신과 동침할 것을 날마다 요구해 온 것입니다. 사건 당일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 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은밀하고도 끈질긴 유혹을 하며 다시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끈질긴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보디발의 아내를 따라갈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끈질기게 애원을 하여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했기에 욕망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었고 주인 보디발의 신임에 대해서 의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금을 지우거나 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우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자신의 수치심을 증오로 바꾸어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졸지에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원하신 것은 요셉의 환경이 아니라 요셉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하게 바뀐 요셉과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1절에 나타나는 그 후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된 이후를 말합니다. 요셉이 투옥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애굽 왕의 두 신하 애굽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무슨 죄로 투옥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두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술 맡은 자는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라주며 시중 드는 일 이상으로 왕의 자문과 국정을 논의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비서실장직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떡 굽는 자 역시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당시는 제사의식이 중요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사 음식과 관련되어 신성하게 여겨지던 직책이었습니다. 왕의 진노를 받은 두 사람은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왕의 두 신하를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순서로 따지자면 요셉이 대선배였음에도 요셉은 두 사람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충심으로 모세를 섬기듯이 엘리사가 진심으로 엘리야를 수종들듯 요셉은 두 관원장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각기 다른 두 꿈을 꾸는 꿈이 동시에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요셉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안색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 사람 모두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셉은 그들에게 어쩐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같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의 세심한 섬김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같은 날 같은 밤에 비슷하면서도 내용이 다른 꿈이었기 때문에 두 신하는 그 꿈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신탁 임무와 꿈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와 술객들이 있었습니다. 박사와 술객들을 통해서 적절한 꿈 해석을 들으며 미래의 사건을 예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두 사람이 지금은 갇힌 몸이었기 때문에 근심이 배가 된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꿈 해석은 박사와 술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자신에게 그들이 꾼 꿈을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삭시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기에 자신의 손으로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바로에게 드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로 해석에 들어갔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영예로운 지위로 올리움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즉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복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꿈 해석을 마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간절한 부탁을 들었음에도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복직한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이 꾼꿈 해석이 길한 것을 보고 자신이 꾼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꿈도 길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꾼꿈 내용을 16절에서 1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어 떡 맡은 관원장의 꿈 내용을 들은 요셉이 해석한 내용을 이어서 18절, 19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과는 정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복직은커녕 교수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난 바로의 생일날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쩌면 요셉에게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요셉의 삶을 지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재등장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마쳐졌을 때에 41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온 인생의 젊은 날은 고난과 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라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아무도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기는 했지만 어린 시절 요셉의 곁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어머니 라헬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동생 베냐민은 생이별의 삶을 요셉과 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린 이후에도 주인의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요셉의 인생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던 땅, 죄인 되었던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버린 형제들을 용서하는 인격의 성숙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곁에 비록 사람은 없었지만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요셉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 편에서 볼 때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그만의 삶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째 비밀은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놓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관련되어 나오는 사건의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과 형통케 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뻗쳐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대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즉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마님, 당신은 지금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잠시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번영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술술 다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은 20에 팔렸습니다. 또 모함을 받았고 오랫동안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요셉을 보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도구로 그의 인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에 주인이 요셉을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던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데서 나온 비밀입니다.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낼 능력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옵니다. 요셉은 당시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여인의 성적 유혹을 이기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유혹을 선택하지 않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39장 2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셔서 고난을 이길 더 큰 위로를 주셨고 이길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분별력과 고난을 이겨낼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돈으로 또는 분별력과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지원받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미래가 없어 보이는 나라는 지진으로 공경에 처한 IT일 것입니다. IT 국민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요셉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노예의 신분도 절망스럽지만 조금 형편이 나아지려고 하니 다시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감옥에서도 기회는 있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좌절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미래는 불투명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자 형제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과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지냈던 노예 생활도 그리고 감옥 생활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떠는 형제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한다는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에도 당시 애굽의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 당시 애굽의 법으로 하자면 요셉은 즉시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처형시키지 않고 감옥에 그냥 가둬둔 것으로 보아서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어서 격리시키는 것으로 이를 덮고 조용하게 마무리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려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렇게 떠들었다면 요셉 자신이 뒤집어 쓴 것이라고 억울함을 계속 이야기했더라면 아마도 보디발이 요셉을 아무도 모르게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요셉을 잊지 못할 것 같았던 술 맡은 관원장은 2년간이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생에 있어서 가장 긴 나날이 바로 그 2년간의 세월이었습니다. 헛된 세월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요셉이 석방되었다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남은 2년간의 기간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되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로소 요셉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버림받은 자의 상처,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원수를 갖고 싶은 원한들이 그의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과거, 억울한 누명, 원수 갖고 싶은 욕망, 그러한 마음들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들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감옥 학교를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켜 가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요셉을 훈련시키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에게 복수의 칼을 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뿐만이 아니라 형의 자식들까지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도 복수의 칼을 들이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 있던 기간을 요셉의 마음까지도 담대하게 단련시키시는 기간으로 일하셨습니다. 시편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라는 단어는 금속을 녹이다, 정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하게 하고 전혀 새로운 성질의 것이 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그 기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당신의 계획을 쉼 없이 진행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의 삶이 봉사하는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채색옷 입고 형들을 감시하던 생활에서 노예복을 입고 감시를 받는 생활로 전락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언제나 충실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삶을 주인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신의 가정 전체를 맡기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이에 요셉은 성실하게 보디발의 가정 경제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역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성실히 섬겼습니다.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요셉이 처한 환경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섬김이란 흔히 삶이 편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에 남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쓰다가 버리고 싶은 것으로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하는 봉사보다 매 순간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진심으로 하는 봉사가 참 봉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봉사는 참 봉사가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선택하는 것은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의 것으로 나누는 것은 참 나눔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동이 트고 난 바로 직후 이른 아침부터 왕의 두 신하의 얼굴에 근심 빛이 있다는 것을 살필 정도로 요셉은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길 때에 가장 쉬운 일은 몸으로 때우는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응어리진 마음 속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서로 편안하지 않을 때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요셉은 이른 아침부터 왕의 두 신하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한 요셉의 삶의 태도가 평소에도 요셉의 두 신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요셉은 왕의 두 신하로부터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 역사와 인물, 주변국의 정세들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특별 개인 교습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과외비가 비싸다면 비쌀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적절한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마치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숨겨놓고 훈련시키신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록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더 큰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불편함, 아니라면 가족에게 대한 배신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더 웅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간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사역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고 소리 없이 기도로 동역하시며 묵묵히 봉사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교우님들을 통해서 100주년 기념교회의 사명은 더욱 튼실해졌습니다. 영국인 작가 존 번연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존 번연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감옥의 한 구석에서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세대를 이어 읽혀지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감옥은 좋은 번연을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는 장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어려움과 난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 아닌 일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진정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에 바르게 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충성을 다했기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할 때에 요셉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히 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간절한 나의 소망이 좌절되었다면 그 좌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좌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바른 응답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 형제들을 사랑하기보다 형제들의 행실을 고자질하던 요셉, 꿈 이야기로 가족들을 놀라게 했던 요셉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훈련 때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 앞에서도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요셉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요셉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원래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중에서도 미래를 위해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요셉을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셉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히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많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충실한 일꾼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